예, 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 5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오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레벡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뭐 다 알고 시작하는 법은 없죠. 친구를 우리가 뭐 다 알고 사귀겠습니까?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다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신앙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이 말도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모르고 무작정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무식하고 용기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가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나,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안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일치해 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 그가 알았기에 믿었던 하나님,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것을 오늘 이 22장 후반절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느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다섯 절을 보면은 우리가 뭐 다윗을 그래도 어떤 죄를 범했는지 또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그가 너무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 22장이 다윗 왕정 초기에 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감안한다면은 아마 그 바세바와의 범죄를 범하기 전에 지은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쫓아올 때 그걸 완전하게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완전하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 아이는 완전한 아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회개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처럼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분께서는 우리를 마치 죄가 없는 듯 의인으로 맞아주시고 그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저들이 무슨 의인이냐, 저들이 무슨 온전함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이나 온전함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곧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의인이고 안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떠나는 게 죄고 떠나서 하는 삶이 악한 삶이에요. 그건 뭐 성경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다섯 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믿음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했느냐, 또는 그는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떤 앎을 추구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라는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 신앙이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계명을 따르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가 우리가 뭐 조금 거짓말하고 뭐 돈을 좀 이렇게 뭐 편취를 하고 이런 죄, 뭐 그런 죄를 용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큰 죄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맞죠?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악이 가장 큰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늘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불안하니까 늘 자기가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뭘 저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다 뭐. 근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터진 줄 모르고 자꾸 웅덩이를 파서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그냥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다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보면 깨닫는 게, 아니 내가 뭐 하고 살았지? 도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뭔데? 내 인생에 죽도록 애써 수고하고 힘써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집은 하나 남았는데요. 뭐 그렇게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인생에 뭐가 남냐 말이에요. 뭐가 남아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 떠난 인생의 특징이 늘 목이 마르고 허기가 지다는 것. 그러니까 목 마르고 허기 지니까 늘 물웅덩이를 하나 크게 파야 되고 뭐 큰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가 늘 배고픔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조마조마, 인생이 조마조마해요. 늘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불안감, 결핍감, 부족감, 뭐 이런 것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생수의 그런 대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면 그것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겠어요. 아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올라간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아, 비교할 사람이 따로 있지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그렇게 아마 뭐 이 이스라엘에 둘러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인데, 아, 그 자리를 뒤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늘 머리 밑에, 머리맡에 두고 자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책을 늘 손에 끼고 손에 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라면,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묵상 방법은 말씀을 늘 암송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네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좀 모였을 뿐인데, 말씀 좀 내 안에서 묵상할 뿐인데 내 길이 평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형통함을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를 뭐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는 많이 하고 얼마나 뭐 또 정보는 많이 뒤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인간관계를 맺으며 얼마나 분주하게 삽니까? 바쁘게 사십니까? 그러나 형통한 길입니까? 과연 불안불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형통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형통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말로 둘도 없는 경쟁력이에요. 그게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을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평안한 게 없어요. 형통한 게 없어요. 아니, 늘 뭐 불안불안하게 살면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요즘 이 젊은 세대가 어때요?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돈 10억이 생기면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겠다는 애들이 60%인가 70%래니. 이게 인생을 그렇게 몰라가지고야 어떻게 이 평안한 인생을 살겠으며 형통한 삶을 살겠습니까? 왜 그래? 여기 뭐, 저기 신사동 사거리 가면 아침마다 내가 예배 나올 때 보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뭐 다 그냥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목마름을 채운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정말 뭐 해갈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도 하나도 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술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26절, 28절까지입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왜 다윗신들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그 길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죄를 피하는 거, 뭐 법도를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요, 내 앞에 두는 거 나보다 중요해요.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삶을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나보다 중요한 걸 늘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닮아가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등한 태도를 보이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생각한 이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을 온전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분의 완전함을 더욱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그 성결하심을 우리 눈앞에 목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 구원하시고 교만하면 낮추시리다. 이게 너무 이게 쉬운 길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라며.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 속고 싶습니까? 아마 그러면 내가 먼저 거짓말하면 속겠죠 또.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의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습니까? 그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위를 하나 보아도 하나님의 그 든든한 성품을 그 바위 속에서 발견해냈고 높은 망대나 요새를 보면은 저렇게 든든한 요새 같은 하나님을 연상할 줄 알았고 따라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곳곳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숨겨놓으신 것들을 그는 마치 보물을 찾듯 발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게,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비밀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소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타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눈앞에 툭툭 나오겠죠. 참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설교 단이라서 제가 참 참아 못하겠지만 이 자기 안에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아까 앞에 보면은 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잔인한 사람은 잔인한 일들이 눈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둘이서 뭐 대화할 때 야, 넌 얼굴이 왜 그렇게 돼지처럼 생겼냐? 그러니까 야, 너는 얼굴이 진짜 예수 같다. 이 사람 심하게 비유를 하는구만. 그랬더니, 야, 너는 네 마음속에 돼지가 있으니까 내 얼굴이 돼지로 보일 거고 난 내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네 얼굴도 예수로 보이네. 아이, 썰렁악모인데 뭐 그래도 그 깊이 들어주고 다른 표현인데 점잖게 얘기하려니까 아이, 단에서 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해서 조금 비틀리다 보니까 썰렁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품는 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늘 묵상하고 늘 말씀을 왜 묵상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사고의 프레임을 바꾸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고 방식을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다윗은 딱 보더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등불이시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젊은 시절에 많이 숨어 다녔잖아요. 어두운 곳에 몸을 숨겨야 했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곳이 어딥니까? 아둘람 동굴 아니에요. 거기 숨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동굴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 낙오자요, 지명 수배자요,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400명이 600명까지 불어났는데 다윗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인생 가성비 제로의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둘람 동굴의 그 공동체가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다 주춧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림받더라도 걱정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실 줄로 믿으세요. 뭐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안 하고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짙은 어둠 속을 걸어다녔지만은 빛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등불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짙은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그는 넘어지지 않았고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어둠의 결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어두운 생각이고 결정이 어두운 결정이고 판단이 어두운 분별력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등불이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발 앞에 들어온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어둠의 결정, 죽음의 결정 그 결정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등불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망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둠에 있더라도. 여러분 옛날에 공산권에서 막 고문을 갖다가 몇 년씩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루에 16, 17시간씩 예수는 없다, 예수는 사기다. 그걸 그렇게 하루 종일 암송하도록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범브란트나 이런 목사님들은 그 감옥 속에서도 결국 등불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끝내 세뇌당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끔찍한 환경에 놓여있지는 않잖아요. 조금 어두워 보이는 환경, 좀 우리 뜻대로 안 풀리는 환경, 좀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등불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 우리를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밝히시는 분. 정말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이 다윗은 예수님을 일찍 만났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다윗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무슨 일만 있으면 두드렸던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그 차이죠. 뭐 무슨 일이 있든 그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두드렸던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적진으로 달려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다윗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지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싸웠고 이미 승리한 전쟁에 전리품을 거두듯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사가 그렇게 많이 싸우고 한 번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는 야윗처럼, 그 야곱처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예? 그 저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여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동일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13년 쫓겨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도 그는 인생 자살로 마감하지 않았고 심지어 블라셋 땅에 도망을 가서도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 왕에서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고 그러고도 그 위기를 빠져나오고 말이야. 그럴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 일생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한번 미루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내 그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끝내 그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여기 다윗만큼 내가 무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이세 집안에서 마지막 여덟째 아들로 태어났어 말이죠. 가진 거라고는 아버지 양 몇 마리 친 것밖에는 없는 커리어인데 그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는 얼마나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 내가 왜 누가 하나님이냐? 신앙은 딱 한마디.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어느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어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어느 누가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참 정말
이 보기만 하면은 기가 막혀요.
근데 그는 어쨌거나 그가 자기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앞세웠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좀 나타나 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고 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묵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 묵상이 입술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자,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도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야, 정말 참 대단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장대에서 싸웠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전사하지 않았고 뭐 전쟁하다가 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는 견고한 요새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다. 아유, 뭐 암사슴이 얼마나 빠릅니까? 높은 곳, 위험한 곳을 다녀도 그 떨어지지 않고 잘 다니잖아요. 이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보니까 막 90도 가까운 절벽을 기어오르더라고요, 암사슴들이. 대단해, 대단해. 그리고 노트화를 어떻게 다닌가, 노트화를. 나무활도 우리 사람, 우리 학자 못 당기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팔에 싸움도 가르쳐 주셨대요. 저는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확실해요. 그, 뭐, 한산인가 영화 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이 꿈에 학익진을 본대요. 학익진을. 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 학익진을 펼칠 때 학익진 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학익진을 펼치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배마다 이름을 써요. 장수 이름을. 누구를 이 배를 지휘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학익진 그 자체가 승리의 근원이 아니라 그 모든 펼쳐진 배의 장수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진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그 전체가 승리에 불타했을 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익진이라는 진 자체가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 가장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중과부적 싸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재적소에 쓰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가 고집만 안 피우면, 어디 가라는데 뭐 순종 안 하고 나는 못 갑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가라 그러면 뭐, 예, 갈 때 우리를 떠났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브가처럼, 야, 뭐, 네 서방이 뭐 오라 그런다 그러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뭔데 집에 뭐 차가 있대? 뭐 재산이 얼마래? 뭐 아파트 준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지. 음성을 못 들었는데요. 또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또 가라는 거예요. 쇼핑은 잘 들리는데 세일 음성은 뭐 먼 발치에서 들려도 확 들어오는데 그런 건 또 안 들어와요. 또 안 돼. 안타깝죠. 매일 생각하는 게 뭔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얘기해요.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면서 나의 온유함이, 아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이런 말 없습니다. 또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 이런 말도 없어요.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지 속이 좁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속이 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자기가 어떻게 사울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다, 다들. 시므이나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러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했다. 본인이 갈 수 있는 게 어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 걸음을, 내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분이다. 야,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잘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런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골자란 말이에요. 몰라서 우리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알면 갈 수 있어요. 알면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요.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믿게 돼요. 더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게 돼요. 더 알고 더 알게 되면 더욱 더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알려고 하지 않고 믿음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예? 점점 저 소극적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담대해지고 바르게 알면 바르게 할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바른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단호하게 딱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싸우러 가면 늘 더 많은 병력, 더 신무기, 더 큰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현실을 딱 마주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재벌인데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권력을 다 가졌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무감동하게 저를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는 막 마스크를, 마스크는 벗으면 안 되죠.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뭘 가졌건 이런 게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뭐 학교를 못 나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 상대적 비교, 상대적 기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상대적 기준 속에서 막 그렇게 교만해 있는 인간을 보면은 코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곡간을 늘려 짓는 사람 보면은 코웃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렇게 지어놓고 데려가면은 저게 누구 게 되겠느냐. 세금 거 되겠죠. 세금 다 걷어가더만 요새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너무 이제 이게 뭐 흥분되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호세아서 13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비슷한 말이 되시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평생 이 얘기 하신다면 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나,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줄려나 하지만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믿고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난세를 헤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 이하에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으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도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적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그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는 전쟁하는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왜 수금도 잘 타죠? 시도 잘 짓죠? 노래도 잘하죠?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소명, 부르심이 전쟁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든 직업의 사람들이, 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이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띠띠우셔서 전쟁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다 얘기하라면, 이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베드로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 끝에? 예? 요한복음 21장 끝에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는 뭐 가고 싶은 데 다 가죠. 뭐 별들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딱 부름을 받고 주님께 딱 붙들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띠를 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 내게 없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이 생겨서 주님께서 주님 띠를 띄우셔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나도 뭐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띠띠우고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별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안 나오는 모양이네. 디모데후서 예, 2장 2절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죠? 너도 지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좀 심약한 편이에요. 너는 병사야, 군사야, 군인이라고.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군인은 고난이 없는 군인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집니까? 고난 때문에 죽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띠띠우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그리에 지륵같이 밟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좌라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다윗 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떨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화치를 먼저 요청했어요. 그냥 다윗한테 이름 앞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을 충실히 따랐더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나단을 통해서.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게 하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또 동일하게 다윗에게 내 이름을 내가 크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을 내가 상대해 주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띠를 띄우고 다니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좀 띠 좀 띄우고 다녀주세요.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강남에 뭐 술 먹으러 이외는 온 적이 없어요. 그분이 띠를 띄우고 신발에 끈을 매면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만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평안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곳 다니는 게 형통입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여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자 하는 곳에 띠를 띄우고 데려가는 곳이 가장 평안한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구하고 가야 즐겁습니까? 천하의 명성지도 원수하고 같이 가면 그게 뭐 격치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들 정말 저 뭐 케냐의 무슨 쓰레기 마을이 됐건 카이로의 그 무슨 뭐 거지 마을이 됐건 방글라데시의 그런 마을이 됐건 필리핀에 어디가 됐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일생 동안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 말고 무슨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전혀 몰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날 때부터 뭐 안전병이 같은 비슷한 사람 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소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는 뭐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자기한테는 에르메스라 그러고. 그랬더니 사도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5절 찾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15절이네. 시작. 이런데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을 신격화시키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런 헛된 일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인생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소명은, 유일한 소명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으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알고 또 알고, 아는 만큼 믿고 알수록 더 믿고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선순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일어나서 읽으세요. 일어나서 읽으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고 더 알게 하시고, 더 알고 더 믿고 더욱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같이 큰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아는 만큼 믿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인생을 바쳤듯이,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일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온 하나님의 향한 이 발걸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재물, 모든 능력을 쓰는 것을 사명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